집중 분석, 태영호 망명,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인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태영호는 최근 귀순한 북한 외교관들 중 최고위층으로 이번 한국행 선택이 김정은 체제의 불완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태영호의 탈북이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분석에선 태영호 공사의 귀순 이유와 향후 김정은 체제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이 태영호 공사는 당초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미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우리 통일부가 지난 17일 날 확인을 했습니다. 태영호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제3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또 보도도 있었어요. 특히 BBC 방송이 16일 날 태영호가 제3국으로 망명했다. 이런 또 보도를 냈거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런저런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영호 신병은 확보가 돼서 네. 국내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작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해 때문에 어떤 지장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인해도 된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태영호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태영호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국으로 간다 어쩐다 하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언론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는 태용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흘린 것 아닌가 좀 그러니까 좀 헷갈리게 만든 것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선 이 태영호란 인물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유럽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인가요?
예, 태영호는 말씀하신 대로 서유럽 사정에 아주 정통한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공사는 2001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됐던 북한과 유럽연합의 인권대화 때 단장으로 나왔습니다. 또 그 이후에 영국 대사관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일찍부터 또 해외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네. 영어, 중국어 여기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어를 잘해서 외국에서 태영호를 접촉했던 사람들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는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빨치산 2세 아니냐, 그러니까 태병렬 인민군 대장의 막내 아니냐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니다, 그게 아니다는 또 얘기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태병렬이 그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이제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좋은 집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10년 동안이나 영국 대사관에서 머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토대라든가 백이 아니면 네. 불가능하거든요. 관련해서 태영호 부인도 빨치산 줄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병용의 인척이 아닌가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태영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나 언어에 있어서나 또 국제적인 감각에 있어서나 충성심에 있어서나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라는 자리는 어느 정도로 중요한 자리일까요?
예, 영국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입니다.
네.
물론 그동안에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스위스 이런 국가들이 중요했습니다마는 점점점 북한과 멀어졌고 영국은 그나마 계속해서 수교 관계가 유지된 그런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영국을 거점으로 해서 서방 세계의 여러 외교관들을 관리를 하고
네.
또 북한을 선전하고 김정은 정권을 방어해내는 그런 최전선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아주 그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교관들이 영국 대사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류용호 현재 외무상도 5년간 영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태영호 공사가 맡은 역할과 또 수행한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역시 김정은 체제를 선전하는 것이죠. 크게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고
네.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해명하고 또 선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치품 조달을 하는 그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태영호는 당비서,
네.
그러니까 주영 대사관의 당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보다 훨씬 더 높은 직책이라는 거죠. 실질적인 힘에 있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을 하고 또 본국에 보고를 하고 대사의 근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북한 경제가 굉장히 제재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외화벌이를 최대한 많이 해서 본국에다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사치품이라든가 또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한 여러 물품들을 조달해서 본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사치품 조달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사실 본국에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이러한 이제 사치품을 조달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태영호 공사의 가족은 영국에서 10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인 북한 외교관의 거주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긴 편인데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신임을 얻는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토대가 좋든지 실력이 좋든지 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대체로 신임이 좋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리수용 이전 외무상이었죠. 지금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10년 이상 동안 수시 대사를 하면서 김정은이라든가 김정철, 김여정 이런 사람들이 유학을 왔을 때 뒷바라지를 해줬고 그 이후에 귀국한 다음에 외무상을 거치고 노동당 부위원장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신임이 두터운 거죠.
네.
김정은의. 근데 태영호가 이 정도까지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임이 두터웠고 토대가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태영호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빨치산 후예가 아니더라도 자기 부인의 그 가족이
네.
굉장히 이제 빨치산 후예들이고 토대가 좋기 때문에 그러한 덕을 입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태영호는 상당히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김정은에게 또 김정일로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탈북한 외교관 중에 최고위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망명이나 또 귀순을 통해 한국이나 제3국으로 간 북한 고위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 내지 30명 정도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직급들은 다 달라요.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장관급, 차관급 그런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북한 내에서는 그런대로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20, 30명 정도 왔는데요. 역시 그중에서 가장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1997년 2월에 북한을 탈북한 황장엽 노동당 비서였어요. 노동당 비서는 권력 서열이 약 13위.
네.
아무리 늦어도 20위 이내에 든 최고위급이었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외교관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상 담당 비서였었고 주체 사상을 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탈북할 정도였기 때문에 95, 96, 97년 이 상황,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의 상황이 얼마나 험난했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많은 외교관들이 탈북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영환, 지금도 지금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죠.
네.
고영환 씨라든가 조명철 국회의원도 했죠. 조명철 김일성대 상급 교원, 그다음에 강명도 강성산 전 총리 사위, 그다음에 현성일 잠비아 주재 대사관 3등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넘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수라고 FAO 북한 산주 대표부 3등 서기관도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순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과학기술 참사관도 2000년에 또 넘어왔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장승길 이집트 주재 대사가 그 1997년 8월에 또 귀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한국으로 온 건 아니고 미국으로 바로 탈출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대사급에서부터 서기관급까지 또 심지어는 노동당 사상 담당 비서까지 뭐 여러 층의 엘리트들이 그동안에 남한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재 가장 궁금한 것은 이 태영호 공사가 왜 귀순했을까 하는 점인데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재까지는 어떤 하나도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북한 체제의 특징과 관련 지어서 우리가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자, 김정은 정권이 등장을 했어요.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가 죽고,
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은이가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행사를 했는데, 김정은이가 너무너무 공포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는 관료들에 대한 그 불신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네, 그래서 누구도 믿지 않고 또 관료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어라.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말고 현장에 가서 발로 뛰어라. 그리고 인민과 같이 함께 하라. 이런 지시를 굉장히 많이 내렸고 그것에 대해서 관료들이 따라주지 못했을 때 과감한 숙청을 했거든요. 어떻든 간에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토대가 좋으면 조금 잘못을 해도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대가 좋으면은 봐줬거든요. 김정일 시대 때는. 네. 같이 함께 간 거죠. 그게 이제 리더십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근데 김정은이는 그걸 봐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성택입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토대가 좋잖아요. 장성택은. 네. 정말, 누구 못지않은 충성심을 갖고 있고, 노동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사람인데, 죽였거든요. 토대가 아무리 좋아도, 김정은의 마음에 안 든다든가 또는 뭐 부정부패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됐을 경우에 과감히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태용호 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과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치품을 만들어서 보내라 또는 김정은에 대한 그 나쁜 이미지에 대해서 좀 개선을 좀 해라. 그 대북 제재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아내라. 그렇게 했을 때 태공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뒷받침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국가가 힘이 있어야 외교관도 힘을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인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고립돼 있고 아무 힘이 없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용호가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떻든 김정은이가 지시한 것을 잘 이행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전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국제적인 환경이라든가 조건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고 좀 비판은 하지만
네.
죽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귀국을 하게 되면은 문책을 받고 자칫 잘못하면 숙청당할 수도 있다. 이런 공포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혼자 죽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식들,
그렇죠.
정말 똑똑한 자식들이 두 명이나 영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큰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네.
막내 아들은 유수한 명문대학에 지금 입학할 그런 자격을 얻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얘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돌아가면 애들까지 다 사상검열을 받고 좋은 대학도 못 다닐 텐데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내가 망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영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정말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에 지속적인 압박을 넣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아마 태영호 공사의 심정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 이후에 외교관들의 그 활동이 정말 크게 위축이 됐거든요.
네.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국가가 힘이 있어야 외교관들도 힘을 발휘하는데,
그렇죠.
국가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 그 어떤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외교관들이 자기 일을 해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이 굉장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태용호 같은 경우는 정말 영국 대사관에 있으면서 10여 년 이상 많은 이제 지인들도 있고 우호세력도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계속 핵실험하지 미사일 발사하지 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외교관들도 서방 외교관들도 태용호를 잘 만나주지 않고 상대를 안 해준단 말이죠. 얼마나 고립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북 제재가 강하게 되면서 태용호는 거의 활동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외부와 연락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탈북에 그러한 인권 문제라든가 또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역시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고 힘들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해외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도 전부 자력갱생하도록 합니다. 모든 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알아서 먹고 살아라는 거죠. 방송국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네.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이나 단체가 자력갱생이거든요. 해외 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국에서 무슨 돈을 보내준 게 없어요. 알아서 먹고 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결국 불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약을 판다든가 뭐 위조지폐를 뭐 만든다든가 또는 아프리카에서 상하라든가 그러니까 불법화되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서 대사관을 운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도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국 식품이 있는 그런 그로서리
네. 그러니까
식품 매장에 가서 북한 그 외교관 부인들이 쇼핑을 하는데 정말 최소한의 물품만 사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악한 생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대사관 내에서
네.
몇 가족이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생활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어요. 저 서기관 내에서 이번에 불고기를 굽는 거나 저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불고기를 굽지? 이런 상황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불만 대단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번 태영호 공사의 탈북을 계기로 아마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본국의 감시와 통제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김정은의 성격으로 봐서 당연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외교관만 해외에 파견하고 모든 가족을 평양에다 두는 제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강경한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인 거고 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내부 그러니까 철저한 내부 단속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사찰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최고위층 인사들의 탈북이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북한 엘리트층의 균열로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보나마나 이 사람들은 또 선전을 할 겁니다. 옛날에 황정엽 씨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왔을 때도 그랬거든요. 쓰레기다, 배신자다, 많은 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는 선전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사태를.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동요는 뭐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엘리트들은 이제 소문을 들어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엘리트들 이제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네. 내부에 있는 엘리트들은 정말 철저한 그 통제를 받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도청 감청을 당하고 있고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급격한 균열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계속됐을 때 북한 엘리트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귀순과 그 배경 그리고 이것이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